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반자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반자를 이산하다가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웃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짓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 강가의 장면,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익숙한 장면이죠.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그 의미가 맞고요. 오늘은 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좀 세밀하게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주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청소년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형제랑 경쟁하면서 보냈습니다. 많은 청소년기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전형적인 청소년기를 보냈죠. 청년기는 어땠죠? 그래도 우리 좋은 편이었나요? 7년을 하루같이 연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의 이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아, 연애, 결혼,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작년기에는 어땠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라반의 집에서 월급 받고 생활할 거냐? 나도 내 가업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작년기, 중년기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 청소년기 때 형과 경쟁하다가 내가 형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을 속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이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기 때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내가 거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라반과 관계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한 사람, 라반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말리셔서 그가 나를 죽이지 않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세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야,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쵸? 내가 그냥 평범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조금 실수가 있어서 거짓말했던 거 맞아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라반 걸 너무 가져온 것도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일 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고요.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실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정도의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분위기를 벌어져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 그렇죠? 막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뭐합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대안을 짜죠. 대안을 짜는데 되게 초라한 대안밖에 안 나와요. 대안이라고 짠 게 뭐예요? 돈 줘서 보내는 거. 혹시 마음이 좀 풀릴까 해서 세 번 나눠서 만날 수 있도록 돈을 나눠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래도 제일 귀히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살아야겠으면 걔네들을 맨 뒤에 두고 여종과 여종의 아이를 맨 앞에 세워서 얘네들이 어떻게 시간을 벌면 도망가려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가장인지 아시겠죠? 인생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쵸? 내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쵸? 얘 먼저 망하게 하고 얘 나중에 뭐 400명이 쫓아오는데 뭐 나이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70명 중에? 괜찮아요? 그게 대안이고 마음이 좀 풀리길 바라서 그냥 돈 좀 보내보는 게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야곱이.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 가야 되니까 놔라 이러시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래요. 내가 나름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래도 조금 잘못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내 인생에 너무 내가 감당하기 큰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너무 초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난 가야 되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뭐라고 합니다?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서 물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왜 나한테 그러니? 라고 여러분 응답을 해줬다면 이게 야곱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보여지기에 어떻게 보여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왜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얘를 안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요 처음에 이스라엘 처음에 도망 나왔을 때부터 내가 환상을 보여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했고 거기 가서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도우셨어요.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맨몸으로 나갔다가 두 대를 입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모든 장면 장면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바로 전 장면을 보면요. 야곱의 본처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의 우상, 신상을 갖고 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과 있는 부적을 다 띠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을 잘 해결됐네요. 그리고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 신경 쓰고 싶을 땐 연애 신경 쓰고 결혼 신경 쓸 땐 결혼 신경 쓰고 사업 신경 쓸 땐 사업 신경 쓰고 자기가 빨리 성공할 땐 성공하고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후회해요?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요? 왜 난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왜 얘는 내가 자기를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안 도와주겠다는 거지. 왜 그걸 너한테 당연해졌니? 넌 네 맘대로 살고 난 네 뒤치다꺼리하고 왜 너랑 나랑 관계가 이렇게 언제부터 설정되니? 왜 넌 이걸 당연시 생각하니? 재미있는 얘기 잠깐 할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자주 듣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해로우는 것을. 애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질문인지 알죠? 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고 죽이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드셨어요? 나한테 해로운데. 이게 되게 이기적인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먹고 살자고 얼마나 많은 생물을 죽입니까? 근데 모기가 내 피 좀 빨아간 게 그렇게 억울해?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이게 양쪽 입장이에요. 대화가 이렇게 흐르면요, 이 관계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쪽은 하나님 너무 지금 어려워요. 너무 지금 어려워요. 정말 도와줘야 돼. 또 억울한 상황이에요. 애서가 지금 날 죽인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도 이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다른 한쪽이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난 또 도와주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럼 됐고요.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뭐 같이 성질 가세요. 저도 다시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뭐 그동안 도와줬던 거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뭐 나중에 제가 뭐 또 갚을 일 있으면 갚고요. 하나 입장에서도 그래 너 다시 나 찾아오지 마라. 너한테 도움 주는 걸 이제 난 다시 하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사실 대화가 이렇게 끝나죠. 그거. 대화가 이런 식으로 시작됐으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청소에서 그 다음 또 기도 안 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요? 사랑하신다고 이런 일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화가 그런 식으로 한번 딱 흘러가면 아 그래요? 아, 우리 또 좋은 관계인 줄 알았지. 연락하지 마라. 약간 이런. 근데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또 없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요. 이제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심하다 도우셨던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분명히 때마다 나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삼촌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현몽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내가 갑자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가 이제 돌아가야 때이다 라고 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왜 도와주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분이시며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마디보다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의미보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바꿔볼까요? 제가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되게 짜증내면서 야, 내 인생에 제일 큰 실수가 너랑 결혼한 거야. 딱 그래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나갈래? 그러니까 네가 나갈래? 후회된다면 해결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무슨 일인데? 뭐가? 한 세 번 정도. 긴장감을 표현해서. 그쵸? 뭐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9년 동안 나를 살려오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환경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없구만! 이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하나님 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러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야곱은 후자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거기서 매달리는 쪽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 말을 좀 해봐요. 왜 그러는데? 아 놔! 라고 했다. 아 왜 그러는데? 반대로. 아 왜 그러는데? 이거 반대로 한 거예요. 아 왜 그러는데? 아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얘를 제낀 거예요? 이제 안 도와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나 이제 너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랑 관계 끊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지? 너랑 나 사이의 관계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로 고정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너랑 나 사이의 관계가 상황적인 거 도와주고 상황적인 거 도움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야. 지금 너랑 나 사이의 관계는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너를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관계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요,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 때문에 죽을 만한 위기지만 하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에서가 지금 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400명 쫙 깔아놓고 야 봤지? 어? 너 나랑 경쟁 관계인 줄 알았더니 난 이거고 넌 그거야. 이거 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서는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 입장에서 죽을 일이 아니에요. 얘, 지금 얘가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놀란 와중에 하나께서 지금 뭘 정확하게 하고 싶으세요? 뭘 정확하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돌아가는 게 네가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는 네가 그런 마인드에 빠져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이 시점에는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강가가 이 사람에게 홍해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위한 삶을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승계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려고 가는 건데 그걸 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얘기를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을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다가 그것을 붙잡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의 결과들이 흘려나옵니다. 이 결과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까지 네가 야곱이었구나.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형 발목 잡는 사람이죠. 그쵸?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쵸? 원래 쓰는 발목을 잡는다는 뜻인데 발목을 잡는 상대방을 넘어시키는 개념이 속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은 네가 형이면 발목을 잡는 자이고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기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흔히 더러워서 나도 이겨먹어. 지금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뜻이 뭡니까? 원래 현재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를 받고도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심판에선 죽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자꾸 이민족이 망해서 이상해진 거지, 이게 엄청난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 끊어짐의 그 끊어짐의 결과로 그냥 나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주시게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누구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애초에 이 대화를 왜 시작하셨겠어요? 왜 하나님 저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하냐? 걱정 마. 아이고, 뭐 하루 한두 번이야. 매번 살려줬는데 뭘 걱정?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 왜 도와주냐? 왜 도와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끌고 가려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야곱이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 중요한 적용점으로 가봅시다. 세 가지. 하나님과 대화가 어떠십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신뢰의 대화를 하십니까? 신뢰감이 없는 사이에서는 참 말을 많이 골라야 돼요. 그렇죠? 신뢰감이 없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요, 말을 참 많이 골라야 돼요. 여기도 저랑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럼 제가 되게 예의 바르게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말을 고르고, 그쵸? 내가 저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초면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쵸? 왜요?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지만, 아니니까. 하지만 신뢰가 좀 더 쌓였어요. 저랑 10년을 알았고 뭐 15년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 근데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 신뢰가 쌓여진 만큼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의를 벗어나거나 함부로 얘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뢰가 쌓인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분명히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쌓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 장면에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말꼬리 잡는 대화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한 장면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장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장면에서 내가 거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왜 도와주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봐요? 안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장면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싸운 그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운 그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작에 그 하나님께 꺼내진 그 이야기, 이면의 이야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내가 너를 항상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냐? 아, 그럼 그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신뢰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한두 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당장 한두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왜? 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들, 야곱의 이스라엘들은 회복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바라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죠. 주중에 제가 영화 한 편 봤는데 블랙가스펠이라고. 아니, 재미없어요. 보지 마세요. 저는 뭐 볼리면 한 20분만 봤어요. 자기들이 내가 모든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 쳐다보고 있을 이유를 잘 못 느꼈죠. 하여튼 별로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아, 방송 나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재밌어요. 저는 봤으니까.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더 와닿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성격 안 좋아 보이는 미국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되게 유명한 가스펠 가수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가스펠이 노래하고 또 양동근이 가수가 있었거든요. 양동근이 노래하는 것들을 쭉 듣고 평가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유명 가스펠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유명한지 내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데 아, 너는 목소리가 참 좋구나. 근데 대체 그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너 음정박자를 정말 잘 맞추는구나.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너는 정말 다 봤는데 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불러? 그 손 좀 내리면 안 돼? 라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저 사람 약간 처음에 교육할 때 좀 그런 식의 교수법인가? 라고 했는데 양동근이 나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노래 못하잖아요. 래퍼잖아요. 진짜 못했거니 음정박자 안 맞고 하이도 안 올라가고 에에에에 이러면서 했어요. 되게. 근데 너한테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밝게 웃습니다. 근데요 그 대사를 들을 때 그 멘트를 들을 때 저도 느꼈어요. 아, 이 사람 노래에는 진짜 이상하지만 뭔가 있다는 느낌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할 때, 특별히 가스펠을 할 때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내가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서 뭔가 있고 뭔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노래에 그냥 음정 박자를 맞추고 내가 음색을 이쁘게 하고 멋있는 제스처를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전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노래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직업도 너무 좋아요. 태어난 집안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사람 성품도 되게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풍요롭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뭔가 비어 보이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뭔가 블랭크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명하게 알아요.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선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고 난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 내가 이 삶을 사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힘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영혼을 갖고 사는 것과 영혼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의 차이예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숙제하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고 엄마가 큰형만 이뻐하니까 나도 이쁨 받고 싶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대로 그 환경에 맞춰서 숙제하듯 풀어가듯 던져진 걸 해내고 그래서 막상 그걸 해내면 뭔가 내 안에 차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해내봐야 내 안에 차오르는 게 없어서 내가 결혼했지만 또 허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의 가장 안쪽은 항상 비어있다고 느껴질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나는 공허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난 뭔가 비어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난 너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히 빠져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 야곱을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영혼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내 영혼이 깨어나서 살 때는요. 음정박자가 좀 틀려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크게 성공 안 해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더 하면 더 빛나겠죠. 더 하면 더 깔끔하겠죠.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있으면 그 노래는 사람들 심장에 울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세상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울린다는 거예요. 진심을 갖다. 영혼을 갖다. 세 번째. 그냥 가끔 일상의 균열을 만나야겠죠. 일상의 균열. 일상의 균열은요, 내가 영혼을 갖지 못하고 희약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꼭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갖지 못하고 숙지하듯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공허함이 올 수도 있고요. 허탈한 마음이 올 수도 있고요. 무기력증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생활의 균형이 생기기도 해요. 부딪히지 않은 사람과 부딪혀야 되기도 하고요. 문제들이 발생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깨우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이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잠들어 있어요. 어떻게 깨웁니까? 온화하게 깨우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난 아직 모르겠는데. 흔들어서 깨워요. 소리를 내서 깨워요. 저희 어머니는 물을 뿌리셨죠.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중국에서 듣고 계시죠? 기억나세요? 그때 분명 그러신 거? 여러분들 매주 듣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화드려야겠다. 내일 전화해야지. 그러게 되죠. 깨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상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 입장에서는요, 흔들어 떼어서 그들의 감정을 흔들든가, 그런데 상황을 흔들든가, 흔들어 깨우칠 수밖에 없어. 그때 그렇게 흔들어서 깨울 때, 내가 그 흔들리는 걸 내가 무시하고, 아, 왜 흔들어 하고 계속 자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내 잠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쵸? 내 깊은 잠을 방해한. 그쵸? 하지만 그 흔들림을 내가 깨어나면,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을 기억해내면, 내 것을 찾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기억하세요. 에서가 성공자가 아니라 야곱이 성공자입니다. 근데요, 이 다음 장면은요, 어떻게 해요? 에서는 군대 쫙 몰고 왔고요. 야곱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저예요? 아니, 그냥 아예 대자를 쫙 뻗어가지고 머리 딱 쳐갖고. 이거는요, 전쟁 났을 때 패전국가의 왕이 하는 거고 종들이 나는 거예요. 동갑이잖아. 태인도 같고. 그냥 몇 초 차이로 나온 사이에. 참 형제잖아요. 아니 형!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탁!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이 얼굴 배우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아들들 뒤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싶나? 라고 해요. 참. 그 장면 보면 누가 성공자인 것 같아요. 에서가 성공자인 것 같아요. 에서는 그 다음에도 어려운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인물 중에 평생 어려운 일을 단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인생이 어려웠던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기분 나빴던 날이에요. 야곱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완전 기분 나빠. 에서 인생이 제일 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바닥이에요. 내가 그냥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이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가업이 얼마나 늘었는지 에서가 애돔, 나라가 됩니다. 국가가 돼요. 아버지한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 때 계속 불려가지고 나중에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은 자기 이름이 돼서 애돔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 야복강가에서 좀 딴 얘기 흘렀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요, 에서한테 살아남은 다음에도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난 무슨 바보짓을 한 거야? 인정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솔이 아브라함 때 이미, 이삭 때 이미 3,000명, 4,000명이었어요. 가솔이. 집에서 기르는 자가 300명, 400명이었다. 전쟁에 끌고 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400명이었다는 건요, 이 가솔 전체가 3,000명, 4,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4,000명, 3,000명, 4,000명이 내 아래예요. 그쵸? 거기에 이삭이 있고 첫째 아들이 에서였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비유만 좀 맞춰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 뵙는까지도 안 하고 형 비유만 좀 맞추고 살았어도 내 생각에는 300까지는 끊어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뚝 뛰어서 주지 않았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한 귀퉁이 딱 뛰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종로를 타면서 진짜 고생하고 몇 명 모은 줄 아세요? 자기 아들 12명 포함해서 70명이에요. 가수. 자기 아들 12명 포함하고 본인 빠지고 부인들 빠지면 5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지들 애들 빠지면 2, 30명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삭이 볼 때는요, 나 너무 잘했어. 이삭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에서가 볼 때는 망해도 망해도 험하게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3,400은 가질 수 있었던 애가 괜히 형님한테 대들고를 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정말 죽도록 하고는 돈도 진짜 요만큼 한 줌 모아가지고 된 거예요. 얘는 중소기업체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갔는데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하청업자나 띄워줬을 건데 얘는 거기서 지가 회장되고 깎대다가 갑자기 그냥 구멍가게 하면서 어디 가서 자꾸 사장님이라고 하는 애란 말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그게 위상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현상대로 보는 삶을 살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는 게 꿈이잖아요. 여전히 숙제하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에서아에게 사랑한 다음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죠?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초라하죠?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지금 이때 정체성을 야곱강가에서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 그가 그 영혼이 깨어나서 아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이며 나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나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저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나라 있냐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천천히 의미 있게 똑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꼭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 어쩔 수가 없게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많은 생각과 해석을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일차적으로 존재합니다. 딱 상황이 어려워요. 딱 내가 억울해요. 딱 내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400명이 쳐들어오는데 날 죽으려고 쳐들어오는지 안 죽으려고 쳐들어오는지 야곱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시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 자체를 극복하시려고 하시면요 이상해지세요. 적당한 경우가 생각이 안 나죠? 왜 미안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을 강력할 때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겁을 상실하는 건 속에서 뭐가 고장난 거거든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게 위험한데 그걸 느끼는 게 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겁이 안 느껴져 그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속에 뭐가 고장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느낀 것 같고 결론까지 가면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느낀 것 같고 내가 내 입장과 결론을 다 정해버리면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당장 그 상황이 해결돼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된다. 난 지금 기분이라니까 내 기분이 저렇게 돼야 된다. 라고 내가 거기서 결론까지 가면 내가 그게 부자연스러운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정말 이 전형적인 문장 한 문장을 얘기하려고 이 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길게.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네? 그럼 뭐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이게 아니라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의 유산 중에 여러분들 제대로 상승을 못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문화. 여러분들 그 문화를 공격했죠. 왜요? 야 그럼 우린 그런 기복주의 안 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우린 기복주의자가 아니야. 그럼 기복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지.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단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까지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건 기복주의자라고 하고 저건 불신자라고 하고 신자이십시오. 신자이십시오. 우리는 자주 상황적인 내면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결론을 내릴 때 내 하나님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멀어질 거예요. 내 인생의 본류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할 때, 그 깨어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와 함께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야곱, 어려웠다 좋아지고, 어려웠다 좋아지고, 어려웠다 좋아지고, 그 정도의 야곱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알아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성숙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야곱 강의 들으셨어요? 제 강의 많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보통 전염된 고백으로 시작해요. 엄마 때문에 손 끌려 다니다가 어려운 일 있었다가 중도 같은 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연하고 전염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좀더 성숙되는 단계는 뭐 사람마다 다르냐지만 야곱의 전염증을 보면 그 다음에 인생이 좀잘 풀리는 것 때문에 신앙의 은혜가 좀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하나님 진짜 날 도와주나 보다. 이게 뭐 기도하지 않는데 실물되네. 그때 야곱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실물 잘 풀리네. 아, 되게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장면. 왜 이런 일이 생기시라는 지점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2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왜 전에는 술술이 잘 됐는데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해서 의문을 갖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왜 기도해도 안 되는지 갖고 긴 기도를 통해서 4단계, 아, 내가 새 사람 되는,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새로운 사람은 갱신된 지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4단계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점이에요.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주위에 살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이고, 주위에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렇게 잘 안 되는구나. 이래야 주위에 사는구나. 경외가 주위에 사는 거구나. 거기까지 또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뒤로 자꾸 물러가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지금 보여주고 느껴지는 판단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 장면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그 신앙함이 거기 계십니다. 자꾸 이 장면 하나로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 이 장면을 해석하려고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보자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가려고 할 때 그냥 무의미해 보이고 어쩔 수 없어 보이고 결론이 난 것은 다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인생과 삶이 다시 한번 달라 보이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여러분들의 힘은 이미 여러분들과 있는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론 앞에 맡겼던 담대로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의 땅까지, 은혜의 지점까지 인도함을 하신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으로 사십니까? 숙제처럼 사십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애인이랑 연애도 오래 했는데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는 거고, 성인은 원래 이렇게 숙제를 풀면서 사는 거지. 내 어깨에 지워진 부담을 지면서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사니까 사는 거지. 그게 정답일까요? 영혼으로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이건 다 그냥 청소년기에 부모가 주는 방법으로 살게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까지 먼저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걸어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정합시다. 잠들었는데 오늘 깨우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러고 사는 건데요, 막 그 말에 내가 잠들어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시길 소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만 생각하는 옥상을 고백하는 시간을 좀 잘 기도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Thank you.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면적이건 관계적이건 사회적이건 그런 어떤 지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상처이건 여러 가지 문제이건 어떤 지점에 서 계신 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처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절망감이 느껴지세요? 자기 평생 쌓아왔던 산업과 가족이 지금 내일 다 죽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여기서 매달립니다. 여러분 단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약복강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해결 안 해주지.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점이 있다면 그거 갖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내면에 이런 위기가 닥치고 단단함과 내 안에 완악함이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런 환경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든 생각하고 해결하고 포기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들 갖고 매달리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저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를 보이시면 믿게 되는 갖고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아름다운 대화의 결론까지 가길 소원합니다. 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운 제목들을 가지시고 그 제목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가 옆 사람을 들지 않게 작은 소리를 하지만 그런데 간절하게 통솔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점을 주님께 다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점을 다십니다.